예시부리서 11장 1절과 2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예, 우리 지난 시간에부터 우리가 이삭의 믿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삭의 믿음을 두 가지로 알려주세요. 첫 번째는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축복했다. 그러니까 이삭이 믿음으로 장차 올 일을 바라보며 이제 두 아들을 축복했다는 거고, 그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한 게 또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는 것. 그렇죠. 이것이 또 믿음으로 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사실 이 이스라엘의 그 축복의 순서는 항상 누구부터죠?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아들들이 있으면 누구부터 축복하고 이렇게 축복이 이렇게 순서대로 갔죠? 가장 먼저 축복해야 할 아들은 장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이 좀 의아하죠? 믿음이라는 말이 빠져버리면 사실 이삭은 누구부터 축복하고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됐어요? 그 두 아들, 쌍둥이 아들 중에 누구부터 축복해야 했죠? 에서 그리고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삭이 누구부터 축복했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과 에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 자,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창세기로 우리가 27장, 26장 이런 데로 27장 돌아가 보면 사실 이삭은 오늘 본문에는 믿음으로 야곱부터 축복하고 에서를 나중에 축복했다고 얘기하는데 창세기 27장에 가면 사실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사실 이삭은 누구부터 축복해 주기를 원했죠, 항상? 에서였어요. 에서를 더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도 에서부터 축복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어떻게 됐죠? 야곱이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에서로 변장을 했죠. 그래서 에서인 척하고 하나님의 이 야곱이 이삭이 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삭이 믿음으로 뭘 잘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 믿음으로라는 말씀을 썼느냐? 아무리 이삭이 자기 뜻을 이루려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에게는 약속의 장자가 누구였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리브가 뱃속에서부터 네 장자라 칭할 자는 누구였다 그랬어요? 야곱이라고 하셨습니다. 에서가 아니었죠. 그거를 이삭이 알면서도 자기 뜻대로 바꾸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 뜻에 맞추어서 에서에게 축복해 주길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구원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뭐 기도를 하건 간구를 하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를 만나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비록 우리가 구하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도 믿음으로 한 거라는 거죠. 왜?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원하는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삭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어쩔 수 없이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고 그 반대로 역행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고 이삭이 믿음으로 했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라는 표현을 쓰실 때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믿음으로 한 사람이 참 잘했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게 하셨다. 오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게 하셨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창세기 27장으로 돌아가 보면 그 후에 자기가 축복한 것이 야곱이었다는 것을 이삭이 깨달은 후에 두려워 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는데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돼서 두려워 떨면서 사실 나중에 이제 28장으로 가면 야곱에게 정식으로 장자의 축복을 다시 한번 해줘요. 28장에 그게 또 나옵니다. 거기서는 이제 깨달은 걸 가지고 믿음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로 믿음으로 하게 하실 때에는 어떤 때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는 때가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지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됐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하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장자는 하나님의 아들들, 특별히 천국은 장자들의 총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자 삼으신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그 장자들은 육체적인 장자가 아니라 약속의 장자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야곱 때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나중에 이세의 지파로 가봐도 장자, 이세의 집의 장자는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약속의 장자로 삼으셔요. 그리고 유다 왕국을 세우시죠. 이스라엘 왕국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도 그래요. 사실 열두 지파의 장자는 누구였죠? 야곱의 이제 열두 아들이 낳게 되는데 르우벤이었지만 르우벤이 장자의 축복을 못 받습니다. 사실 장자의 축복이 요셉에게로 가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나눠서 두 가지 축복을 다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장자는 약속의 장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입니다. 사람의 뜻으로도 아니고 열심히 사람이 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택하신 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늘나라의 장자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해 축복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장차 오는 일에 대한 축복의 내용. 사실 이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을 때 주셨던 축복의 내용이 다시 반복이 되는데 놀라운 것은 더 풍성하게 주어져요. 똑같은 축복이에요.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언약 기업의 땅을 주어서 내가 그곳에서 너와 함께 거하리라. 이 축복이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 언약 축복의 내용이 점점 풍성해지고 커져요. 그래서 이삭한테는 어떤 축복을 주셨죠? 우리가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야곱에게 준 축복의 내용.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발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이 내용이 담겨 있는 축복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제 한 후손을 주실 것이고 그가 다른 형제들의 주가 되고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주신다는 거, 그 다음에 기름지고 풍성한 땅을 주신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왕국을 주신다는 건데 그 왕국의 표현이 기름진 땅, 풍성한 곡식, 축복의 땅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더 언약 기업에 관한 약속도 더 풍성해지고 그곳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왕국의 현실도 더 풍성하게 그곳에서의 축복도 더 풍성하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종되었던 것에서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죠. 적과 꿀이 흐르는 기름지고 풍성한 땅. 그 표현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오늘 본문, 오늘 창세기 27장에서 알려주시는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주었던 축복이 성취되는 때가 왔다는 거죠. 그렇죠? 이삭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이 기름지고 풍성한 땅. 그래서 출애굽 때의 가나안 땅을 가르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땅이 정말 적과 꿀이 흐르서 다른 땅보다 더 좋다는 뜻보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땅이라는 거죠. 가나안 땅이. 물론 가나안 땅 자체도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땅은 아니었죠. 천국을 가리키는 곳이었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렇게 땅이 기름지고 풍성한 수확을 내서 적과 꿀이 흐르면서 이 모든 것들이 뭘 보여주냐 하면 축복의 땅이라는 거죠. 축복의 땅.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축복의 땅이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언약 축복으로 주어지는 축복의 땅의 모습이 왜 중요하냐 하면 구원 역사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창세기 3장으로 가면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후에 땅까지 저주를 받죠. 그래서 온 인류의 땅은 다 엉겅퀴와 이 가시덤불을 내는 저주받은 땅이 될 거라는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이 세상의 땅들이 다 저주를 받는데 그 가운데서 축복의 땅을 약속하신다는 거죠. 죄악으로 가득 찬 땅에 하나님이 거하실, 그리고 풍성한 이 축복의 땅이 약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은 아니었습니다. 왜? 가나안 땅도 저주받은 이 세상에 속한 땅이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해 아래 속하지 않은 해 위에 속한 땅, 저주 아래 있지 않은 축복의 땅, 어디를 가리키는 거였어요?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천국에 대한 약속을 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천국의 약속이 성취되는 때가 언제냐?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그리고 야곱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 오실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에 이제 이 영원한 천국의 축복, 천국의 땅에 관한 축복, 또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축복이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도, 그분도 약속의 아들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도. 그렇죠? 야곱처럼. 또 다윗처럼 그분도 약속의 아들로 주어질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이제 이어서 뭘 볼 거냐 하면 결국에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한 것을 알자 33절에 가면 그가 심히 떨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28장으로 가면 마침내 이삭이 자기가 하나님 뜻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깨달은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야곱을 실제로 축복하며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막 위협을 했죠. 죽이려고. 그거 구절을 한번 가보죠. 창세기 28장 3절에서 4절. 창세기 28장 3절에서 4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 타락하기 전에 창조 명령, 창조 축복으로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복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땅에 대한 축복의 땅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이제 계속해서 그 후손들에게도 이어져 가게 하세요. 이 약속이 사실 야곱의 때에 성취가 되나요? 성취가 안 돼요. 그리고 야곱의 자식들조차도 이제 나중에 어디로 가게 돼요? 애굽으로 갔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올 때 성취가 되죠. 가나안 땅의 기업으로 무르게 되는 게.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구원을 받고 결국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무르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 왕국을 이루며 하나님과 함께 언약 축복의 현실,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이 축복의 현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때에. 그러나 그 현실이 온전했느냐?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그 땅이 축복의 땅이 아니었어요. 이 땅의 현실로 잠시 그림자처럼 그 축복을 누리기는 했지만 다 예표적인 현실이었고요. 실체는 그 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후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결국은 그 땅에서도 쫓겨내야 되고요. 그 땅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땅으로 변해버려요. 황무지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그 땅에서 떠나셔야 하고요. 언약 축복의 약속이 깨집니다. 그 땅에서는. 그래서 영원한 축복으로 성취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연결해서 살펴볼 게 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에게로 왔고 야곱에게로 가는 이 하나님의 언약 축복, 즉 왕과 왕국에 대한 축복이거든요. 결국은. 그렇죠? 왕과 왕국과 백성들에 대한 언약 축복이 어느 때의 구약에서는 가장 잘 나타났냐면 다윗왕 때예요. 그렇죠? 다윗왕이 또 약속의 아들, 메시아처럼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 주어지는데 그 다윗왕 때에도 사실은 온전히 이루어지질 않죠. 그렇죠? 다윗의 왕국이 오래 못 가요. 아, 그래서 다윗도 약속의 아들이었지만 다윗도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뭘 우리가 한 가지를 봐야 되냐 하면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에게 주신 약속이 다윗왕께도 주어져요. 다윗왕한테도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야곱을 축복하신 것처럼 다윗왕에게도 축복의 약속을 또 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축복의 내용이 더 풍성하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더 풍성하고 더 잘 보여주시는데 우리 한 구절만 가볼까요? 사무엘 하로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 하 7장 12절에서 15절 여기서도 약속의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것을 약속하시는데 7장 12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축복했던 내용보다 더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의 후손으로 야곱의 후손을 약속했던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참 왕을 약속하시고요. 그를 통해 영원한 왕국을 세울 것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약속이 하나 더 주어지죠.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함께 하기 위해 성전을 지으시겠다는 약속까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지을 거냐 하면 다윗의 후손, 즉 약속의 아들이 그 성전을 지을 것까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왕국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누릴 축복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축복까지, 그러니까 더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것보다 이삭에게 주었던 것보다 야곱에게 주었던 것보다 다윗의 때에 더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다윗의 아들로 누가 나오죠? 약속의 아들로? 이 약속을 성취하는 성취하는 그 모습으로 누가 나오냐면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나오죠. 그래서 솔로몬 때에 예루살렘 성전도 짓게 되고요. 그리고 왕국도 번성하게 되는데 이 약속이 영원한 축복으로 솔로몬 때에 성취가 되느냐?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도 완전한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왕국이 무너져요. 솔로몬이 말기에 엄청 타락하죠. 그래서 이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 남왕국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고 결국은 두 왕국이 다 망해요. 그래서 결국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거나 그 보좌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지도 못하고 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는 현실도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장차 오는 축복, 이삭이 장차 올 것에 대해서 축복했다. 이 축복은 어떤 약속의 아들이 오셔야 완전히 성취되는 걸까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에 성취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장차 오는 일에 믿음으로 축복했다.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축복할 때에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의 후손으로,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때에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바라보며 그 아들들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야곱을. 왜? 야곱을 통해서 그 후손으로 성취될 거니까. 그래서 장차 오는 일에 대해 믿음으로 축복했다고 했을 때 그 실체가, 장차 오는 일에 대한 실체가 오실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 천국이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믿음으로 축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삭이 축복한 약속의 아들은 단지 야곱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약속의 아들들로 부르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 축복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그렇죠? 천국에 속한 하나님 보좌에 함께하는 왕들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다스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함께 살아가는 그 천국의 축복이 우리에게서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오는 일에 대해 축복했을 때, 야곱을 축복했을 때 거기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참여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우리가 그 안에 속해 있다는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바로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에서 한 가지 더 볼 게 있어요. 방금 읽었던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 야곱에게 주신, 이삭이 야곱에게 준 언약 축복의 약속이 더욱 풍성하게 이제 다윗을 통해 주신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약속을 잘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안에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마침내 언약 축복이 성취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라. 그러나 그 왕권을 빼앗기는 아니하신다. 여전히 왕으로서, 아들 왕으로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인데 그 아들을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언약 축복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즉 언약 축복의 약속 속에 오실 약속의 아들의 징계와 고난이 약속되어 있고 그 안에서 함께 아들 왕이 되는 성도들의 징계와 고난도 함께 언약 축복의 약속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먼저 누구에게서 성취되어야 되죠? 이 언약 축복의 약속은 다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죠?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될까요?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잖아요. 죄가 있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아서 막대기와 채찍으로 그 약속의 아들, 온전하게 거룩하신 그 아들을 징계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그게 아니죠. 그런데 그 아들이 징계를 받습니다. 그 내용을 바로 이 언약 축복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건가를 이사야서 53장이 보여주는 거죠. 다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Isaiah chapter 53 verse 4 through 6. 예, 다 찾으셨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약속의 아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마치 죄인처럼, 죄가 있는 자처럼. 그런데 그 모습을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어떻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가 왜 죄인처럼 약속의 아들로서 참 왕이 징계를 받아야 되느냐?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왕이셨기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 백성들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 백성들은 나음을 입게 하시려고 우리 죄인들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그가 죄인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 기업을 무르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참 아들 안에서 약속의 아들들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장자로 역임을 받는 아들들로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누구처럼? 야곱처럼. 야곱은 오직 은혜로 장자로 역임을 받는 아들이었죠. 그가 잘나서 그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 같은 죄인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나라의 장자들로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죄악을 참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징계받으심으로. 따라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던 내용이 그 언약 축복의 내용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성취되어 이렇게 주어집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결국 구원 역사 속에서 주어진 모든 언약 축복의 내용들이 이렇게 천국 축복의 현실로 우리에게 성취되어 주어진 겁니다.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결국 이삭이 장차 오는 일에 대해 야곱을 축복했던 오늘 본문의 내용 바로 이 천국의 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거죠. 이 현실로 우리에게 완전히 성취되어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볼 게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장자들이 되어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왕국을 주셨고 그 왕국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왕권은 우리의 왕된 아들됨은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언약 축복의 내용이 또 하나 있다는 거죠. 아들이면 징계가 있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왜? 특별히 비록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거룩함을 입어서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직 옛사람의 죄성이 남아있다는 거죠. 야곱도 하나님의 언약 축복의 약속을 받고 장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옛사람의 죄성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야, 내가 일단 장자로 부르심을 불렀고 너에게 가나안 땅의 축복도 줬고 이제 다 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안 하십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야곱을 끊임없이 야곱과 씨름하시고 결국에는 그의 환도뼈까지 치시고 그를 징계하시며 하나님 아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아들로 부르셨고 또 아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아들과 천국의 왕으로 살아가기에 합당한 예수님 닮은 삶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들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징계와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받으신 징계는 우리 자리에서 받으신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형벌하시거나 심판하시는 징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들이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드시는 거죠. 그 내용이 나오죠. 어디 나오죠? 히브리서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0절.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0절. 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오직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축복에는 징계와 같은 고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꼭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징계는 우리에게 고난으로 찾아온다는 거죠. 그 고난이 없으면 사생하여 참아들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과 같은 아들로 부르신 자들을 징계하신다고 하십니다. 뭐 누구는 더 죄가 많아서 더 징계하시고 이런 뜻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나 이 땅에서 겪는 우리의 모든 고난과 시련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같이 자기 아들들을 예수님 닮은 참아들로 만들어 가신다는 뜻이죠. 특별히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야곱의 삶을 보면 이렇게 인도하여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열심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를 속이고 뭐 장자권, 언약기업 다 얻은 것 같았죠.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래서 그 야곱을 자기 지혜와 행위가 주장하는 삶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를 징계하십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21절에서 야곱의 믿음, 오늘 그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야곱의 믿음을 알려주실 때 자세히 보겠지만 창세기 27장에 이어오는 28장부터의 모든 말씀이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야곱이 이렇게 이삭으로부터 언약 축복의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잃어버린 게 아니었죠. 그때서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얻게 하십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그 땅의 기업을 얻어요. 그런데 또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또 다 잃어버리게 하세요. 그래서 또 어떻게 되죠? 온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하십니다. 죽기 전까지 야곱이 자기 삶을 돌아보며 했던 고백, 우리 너무 잘 알죠? 뭐라 그랬죠? 험악한 나그네 삶.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다 야곱의 유익이었다. 하나님의 언약 축복의 내용이었다.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고난까지도 다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아들로 만들어 가시는데 사용하셨다는 거죠. 바로 이런 고난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더욱 참여하게 하시고 믿음의 아들로 굳게 서게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도 그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 천국을 또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가나안 땅의 것들을 또 다 잃어버리게 하세요. 그것조차도 천국을 바라보는데 쓰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 축복을 주시는 아들로 더욱더욱 자라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녀에게 주시는, 아들에게 주시는 이 징계까지도 언약 축복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이것은 축복이 아닌 걸로 생각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것은, 다 없어지는 것은 축복이 아닌 걸로 생각한다는 거죠.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들이기 때문에, 천국의 왕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아들의 합당한 삶, 천국의 왕으로 합당한 삶으로 믿음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니면 우리 형제 자매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은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겁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방금 읽은 구절 뒷부분에 11절에서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11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좀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이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실 때 당시에는 너무나 슬퍼 보이지만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아들들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신답니다. 그 당시에는 모른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슬퍼 보이기만 한다는 거죠. 하나 이를 통해 분명히 천국에 들어갈 때에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가지고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즉 무슨 뜻이에요? 의의 평강한 열매. 누구를 닮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 아들들로 천국의 왕들로 굳게 세워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로써 오히려 너희는 고침을 받으라. 고침을 받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뻐하라 이 뜻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관계를 맺지도 않고 멸망으로 가도록 그저 내버려두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그게 누구죠? 야곱이 아니라 에서. 에서는 내버려두세요. 에서가 결국에 에돔이라는 민족을 이루고 잘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저 내버려두시고 아들에게 주시는 것과 같은 징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살다가 결국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대적하다가 망하죠. 우리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입니다. 아니 예수님과 같은 아들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잠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아들로 자라가게 하시기 위해 주시는 것이요. 그것 때문에 절대 멸망으로 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결국은 영원한 천국 축복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0절에 이삭을 통해 야곱에게 주신 언약 축복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성취가 되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저주의 땅에서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 건져져 축복의 새 땅,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셨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천국을 다스리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지금도 우리 삶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고난까지라도 사용하셔서 마치 토기장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참 아들 대신 예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욱 빚어가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질 않아요. 이런 축복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만 누리는 축복, 알 수 있는 축복과 은혜라는 거죠.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죄로 가득 찬 우리 인생, 죄로 가득 찼던 그 야곱의 인생, 이제 예수님이 계시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천국에 속한 하나님 아들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시고 그 완전한 영광에 이르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믿음으로 이 우리의 삶을 참 아들로 천국으로 예수님 닮은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으며 그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마침내 우리가 다 예수님의 영광, 천국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마음의 소원으로 품고 그 뜻을 따라 어떤 고난과 시련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 같은 우리 죄인들을 예수님 안에서 약속의 아들들로 불러주시어 천국 기업을 무르는 하나님 아들들이 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들임으로 잠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징계와 같은 고난을 통하여 참아들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고난을 당하는 동안 우리가 슬프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어려움 속에서 슬퍼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저희 더욱더욱 분별하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고난이 지나간 후에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들로 천국의 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